지난주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출구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니엘이 젊었을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세상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을 때에도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평생 지켜온 신앙의 가치들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거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제 종료시키는 듯한 세상의 위협이 우리 앞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동굴과 광야와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찾아가 생명의 보존을 구걸하는 안타깝고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시작한 그의 젊은 시절의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년이 편안했던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모를 당하고 국가 전복의 위기 앞에서 통곡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다툼 때문에 끝까지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전하지 않고 시험이 그치지 않고 늘 위험합니다. 다니엘의 역사로 돌아가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체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기가 1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야김 왕 제3년이라고 했으니 정확히 BC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은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BC 538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이미 그는 포로지에서 6,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나이가 80을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서 정치인으로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과 선지자로 살아오는 동안 무척 많은 어려움과 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 음식 거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꿈 해몽 때문에 또는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험악한 생존 투쟁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젊은 날의 다니엘의 시련과 관계된 역사이면 본문은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역사입니다. 80을 넘긴 노령의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광란의 정치적 효율의 바람이 몰아쳤고 그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신앙인의 삶을 강제 종료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중동 일대의 새 주인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광활한 지역의 통치를 위해 과거 바벨론 정부하에서 일했던 지도자들을 중용했습니다. 다니엘도 선택되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던 페르시아의 분봉왕 다리오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그 중의 어떤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의 방침은 다른 관료들의 시기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마땅하게 다니엘을 탄핵할 어떤 구실도 찾지 못하자 긴급히 입법을 서둘렀는데 왕 이외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희한한 법이었습니다. 가장 난처하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전과 같이 기도를 이어갔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당당한 영적 위엄을 지닌 노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다면 이런 당당한 위엄 가득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함과 음모 앞에 서 있는 80고령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점령지에서 페르시아가 통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식의 행정보다는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각 식민지의 자율권 또한 최대한 보장한 매우 유화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강력한 철권 통치를 중시했던 바벨론의 잔혹한 통치와는 매우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수령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았을 때 다니엘의 인품이 너무나 출중했고 오랜 행정 경험으로 모든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출신의 관료들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 전국을 관장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1인 대표 총리 체제가 지방 권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분권화라고 하는 근본 정책에 역행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에 대한 견제와 시기심도 발동했습니다. 즉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도덕적 정치적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긴급히 만든 것이 기도금지법입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만 왕 위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짐작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왕을 찾아가 이것이 다양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내부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왕의 권력도 강화하는 묘책이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더해서 왕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말로 그의 영적 허영심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은 철저하게 거짓에 기반한 기만술이었고 모함을 위한 함정 만들기에 불과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왕을 찾아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총리였던 다니엘에게는 그 누구도 의논하지도 허락받지도 않았던 거짓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신격화에 마음이 흔들리고 권력 과시 욕망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왕은 이 법률을 제거했고 시행이 공포되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다니엘의 기도 지속 여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온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생명을 버리는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0년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어겨야 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 법령은 번복할 수 없는 불변 조항으로 제정되어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이런 유형의 법들이 많았습니다. 에스더 8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었다라고 하여 이런 수정 불가의 불변 조항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인간 사회가 만든 모든 법률들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야 하고 모든 법률과 규정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고 행복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법률들을 방치하는 것도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의 관료들은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과 교만과 허영과 불의함 등 모든 낙한 요소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숭고한 목적보다 자기들의 권력 장악에 몰두합니다. 국가의 내부적 통합과 일치보다는 치졸한 인종차별을 부추겨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나라 안에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실천되는 것보다 정적의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의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 사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사익을 앞세운 사람들의 모함과 함정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회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런 올가미와 위협과 합법을 가장한 사악한 일들을 만들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강력한 저항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손실과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좋겠습니까? 격렬한 물리적 저항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편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이 못된 일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피하고 애써 외면하고 일시적인 타협으로 순간의 모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 꼭 편하게 기도하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법령이 수정불가의 불변조항으로 공포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도 사람이 함부로 고치거나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린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 어린 아들 삼모엘을 실로에 보내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신앙인의 전통을 따릅니다. 누가 그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작성된 내용도 없고 그에게 주어진 법률적 의무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신앙인 다니엘의 위엄 가득한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 또는 권력의 연장을 위해 한순간의 고통과 곤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명을 담보하고 담담히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위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법령에 대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금지된 법령의 선포와 그 형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임을 잘 알았으나 늘 평소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극렬한 극단적 분리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 전통이 엄격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지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방 나라의 모든 문화와 관습을 엄격하게 거부하고 문화적 분리주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후에 하시딤으로 발전했고 바리새파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신앙적 엄격성을 고수하는 것과 문화적 적응성을 가지는 두 측면 모두를 중시했습니다. 수십 년 바벨론 시대를 거쳐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도록 현지의 고위 관료로 살았고 그 땅의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여 신앙적 정체성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고 조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불복종 저항을 시작합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기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단지 조용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신앙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의 이런 비폭력 저항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는 역사의 한 가운데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역사 현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용한 하루 기도, 하루 세 번의 기도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이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망향의 그리움만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함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의미했고 그들은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충성으로 생각했고 자유로운 민족의 미래를 여는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문을 닫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 모습을 공개하며 왜 기도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초연합니다. 순교를 자초하지 않으나 주어진 재앙 앞에 타협하지 않는 대인의 모습으로 묵직하게 서 있습니다. 권력이나 죽음의 공포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그 무엇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모습이기도 하고 태산 같은 위엄이 보이는 묵직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다가온 시련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그는 조용히 저항합니다. 그러나 단호합니다. 초연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든든해 보입니다. 노년기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지켜온 신앙을 세상이 요란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미동도 없이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세상이 요동해도 자유롭게 신앙의 길을 훌륭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도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신앙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날마다 지혜롭게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정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흔들리지 맙시다. 묵묵히 우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다. 좌면 우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끊임없는 신앙인의 행보로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법령의 잘못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해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왕이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가 다니엘이여 살아계신가?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하셨는가라며 소리쳐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신앙의 장엄함을 지켜나갔던 이 노종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죽이기로 작정된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옥중으로 찾아와 잠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를 이끌어 옥 밖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사자굴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박해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이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교훈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가 무죄하였으나 핍박받고 모함당하고 사형에 처해지고 지옥 같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박해가 난무하는 세상 삶을 살게 하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모함받으시고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영원한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 삶을 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의 이 세상 삶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돌에마자 순교했던 스데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좀 더 가졌다 그렇지 않다 편하게 산다 불편하게 산다 좀 길게 살았다 그렇지 못하다 박수 받고 살았다 비난 받고 살았다는 것이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짓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겼다며 순결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인간 세상은 그렇게 잔혹하고 비열하고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을 어기고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내 불함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 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 허락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신앙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살이는 잠시 지나가고 그 뒤에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내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늘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장엄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십시다. 어떤 위기와 공포를 또는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 앞에 함정을 둔다 하더라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런 우리 신앙의 행보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들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면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주께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갑시다.